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하루 금요일 날 발생한 사건입니다. 새벽 중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들이 사형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무려 6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반복해서 예수님을 이제 결국에서 사형을 선고하게 되고 십자가형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것이 오늘 이제 금요일 날 일어날 일이고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고 오후 3시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2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이후에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시고 그리고 사형 집행을 당하신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26절부터 43절까지인데 그 내용 중에 사실 예수님이 못 박히셨다 하는 내용은 한 절밖에 없어요.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게 한 절만 딱 나와 있어요. 그 많은 내용은 다 뭐냐 하면 26절부터 43절까지 중에서 이 33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죠? 우리는 많이 기다려오고 우리는 주목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인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아주 간략하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보고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네 부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첫 번째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6절입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당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형수들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과 또 다른 죄수들도 역시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갔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마 너무 지치셨던 모양이에요. 예수님 삶 자체가 온 힘을 다해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 요즘 여러분 특사하니까 피곤하죠, 그죠? 피곤하실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피곤하셨는데 얼마나 피곤하셨냐 하면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사실 수 없을 만큼 아마 온 힘을 다해서 온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십자가마저도 다른 죄수들은 다 지고 가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마저도 더 이상 질 수 없을 만큼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나셨어요. 아마 그렇게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섬기다가 피곤하다 그러면 거기 예수님 닮아가는 증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온 힘을 다해 사셨으니까 이번 특세하면서 막 입술이 부릅뜨고 몸살나고 하는 분들 계시죠? 네,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 사셨고 이제 남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질을 했겠죠, 그죠? 일어나라고, 막 일어나라고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빨리 짐을 지고 가라고 채찍질을 했을 텐데, 아무리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셔도, 몽둥이를 맞아도 예수님이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왜요? 체력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로마 군인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너 이리 와, 네가 십자가 져. 이렇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특이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이 구레는 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쪽에 있는데 아마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인데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 같아요. 근데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맡겼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이름을 밝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예. 누가 보면은 뭐 대제사장도 이름 잘 소개하지 않고 그 유명한 서기관들도 잘 소개하지 않아요. 예. 웬만한 사람 이름 잘 소개하지 않는데, 아,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이름과 출신을, 어디서 왔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건 매우 특별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사람에게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다. 구레네 출신이다. 예. 아마 이 누가복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 그 시몬이구나. 그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지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마가복음에서는 오히려 더 추가해서 그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다는 겁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이 사람들은 소개할 때 또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죠. 그죠? 아버지를 소개하거나 조상들을 소개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아들을 소개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그럼 나중에 시몬도 널리 알려졌고 시몬보다 더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한테 누가복음을 받는 누가복음 편지를 받는 성도들한테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아, 그 유명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이후에 시몬 이후에 알렉산더와 루포 즉 아들이 온 교회에 알려진 유명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중요한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다. 협력자다. 내가 그들의 큰 도움을 받았다면서 칭찬하고 그들을 보살펴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 볼 때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은 지나가다가 억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세상 말로 하면 재수 없이 그죠? 재수 없이 그냥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아마 그 계기로 이 시몬이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그죠? 또 그 계기로 그의 아내와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또 예수님을 믿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특히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다. 바울이 소중히 여기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처음에는 지나가다가 예, 속된 말로 재수없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아이 그것을 계기로 자기 아내와 두 아들까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억지로 따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예. 억지로 사람 빵지게 하는 분 있죠. 그죠? 예. 억지로 교사하는 분도 있어요. 그죠? 예. 아이고, 밥 사주고, 떡 사주고 해가지고, 억지로 찬양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예, 막, 예,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했는데, 아이, 그게 축복의 문이 되고, 은혜의 문이 될 수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억지로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새벽에, 예, 억지로 끌려온 분이 있다면, 예, 오늘 이 자리에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예, 아우, 더 자고 싶은데, 자고 싶은데, 막, 계속 깨워가지고, 억지로 오신 분들, 네, 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아, 이렇게 억지로 하는데 무슨 믿음이야? 아, 이거 억지로 하는 게 무슨 신앙이야? 예, 하나님은 그 억지로 온 것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귀하게 여기셔서,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 섭리가 되어서, 그 억지로 온 그 만남을 통해서,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는 모든 분들이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순종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헌신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요. 여자의 큰 무리입니다. 여자의 큰 무리. 자, 27절부터 31절까지인데 27절부터 30절, 27절, 2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슬피 우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 예,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고 막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 너무 슬프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손으로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따라오는 여성들이 있었다. 사람 누구냐면 여성 제자들이에요. 여성 제자들. 그 중에 상당수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성 제자들. 이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가고 부활의 현장까지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죠. 예, 이 여성들. 예.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만 이 여성 제자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특히 여성들, 또 장애인들,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여성들의 인권이 바닥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얼마 전까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여성의 인권이 없었어요. 그죠? 여성은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예. 희한하게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조선족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사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그 조상들이 그 중국에 건너간 것이 일제시대잖아요. 그죠? 일제시대의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일제시대 이후를 거치고 6.25를 거치고 산업화되면서 많이 이제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요즘은 남자보다 더 높아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 중국에 있는 분들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은 일제시대 그 무렵의 풍습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절대로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남자는 절대로 손에 물 묻히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하여튼, 아,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조선시대는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2000년 전이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들의 인권이 없을 때예요. 여성들이 법정에 증언하는 것도 효력이 없었어요.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었어요. 예. 그런 시대에 이 누가는 여성 제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남자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예? 남자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다 도망가버려가지고. 예. 다 도망가서 꽁꽁 숨어가지고 어디 갔는지 몰라요. 남자 제자들은 정말 눈이 안 보이도록 다 도망가서 꽁꽁 숨어버렸는데 여성 제자들이 체포될 각오를 하고 같이 죽을 각오를 하고 채찍에 맞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너무 슬퍼서, 너무 속상해서 가슴을 치면서 막 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한 37년 정도 뒤에 예, 서기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계속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세 거부 운동, 세금 안 내려고 하고 독립투쟁을 하니까 로마에서 군대를 보내요. 10군단이라고 하는 로마 최강의 부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포위하는데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요. 지금은 지형이 많이 달라졌는데 과거에는요. 삼면이 절벽이었어요. 서쪽, 동쪽, 남쪽. 서쪽, 동쪽, 남쪽이 다 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쉽게 함락이 안 되었습니다. 그죠? 예.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이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예루살렘에 피난 와 있었습니다. 다른 데로 도망가기도 하지만은 예루살렘이 견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한 120만 명 정도가 몰려 있었다는 겁니다. 120만 명. 120만 명이 좁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 3년 동안 포위한 거예요. 그럼 3년 동안 포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제일 모자랄까요? 물은 있어요. 물은 거기에서 나오는데 실로암 모세가 물이 나오는데 뭐냐면 먹을 데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게. 먹을 게 없고 뭐 그냥 별걸 다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성 밖으로 죽은 사람 시신을 던져버렸어요. 시신을 성 안에 두게 되면 냄새가 나고 전염병이 퍼지니까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로마 군인들이 세어보니까 성 밖으로 던진 시신이 한 60만 명 되더라는 겁니다. 120만 명 중에 약 60만 명이 그냥 죽었어요. 굶어 죽거나 전염병으로 죽거나 그 시신을 밖으로 다 던져버립니다. 나머지 이제 한 60만 명이 안에 남아있었어요. 남아있었는데 50만 명 정도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칼에 맞아 죽고 불에 타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웅덩이 맞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10만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살아남은 10만 명은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여성 제자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얼마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예, 메시아를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의 무서운 심판이죠. 심판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여러 차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성 밖으로 나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쪽으로 피난해서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았다고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여성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남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갔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은 여성 제자들은 채찍에 맞을 각오를 하고 체포당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까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지만은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누가는 이들의 이런 모습을 주목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성 제자들의 이런 마음 이런 모습을 기억하시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얘가 나를 더 만나고자 하는구나. 얘가 나를 더 사모하는구나. 얘가 나에게 더 가까이 오려고 예를 쓰는구나.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따랐던 여성들, 우리 주님이 주목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지금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주님을 찾는 사람,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주님이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관리들과 군인들입니다. 자, 36절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야,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 자신부터 구원해봐. 이 말이에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 자신부터 구원해봐. 군인들도 희롱합니다. 36절, 37절 시작.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나를 구원하라 하더라. 네. 백성의 관리들, 즉 서기관들이죠. 혹은 제사장들이고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 자신부터 구원해봐.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죠?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군인들도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왕이라면 네 자신부터 구원해봐.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창조주요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포함해서 온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권력과 돈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시기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교만 때문에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들의 칼이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다는 생각에 본디오 빌라도도 헤롯도 로마 군인들도 그들의 칼을 믿었지 백성들을 메시아를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 허영심 때문에 권력욕 때문에 시기 질투심 때문에 자기가 가진 권력에 대한 교만, 힘에 대한 교만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죠? 영적 시력이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 시력을 회복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믿음이 없으면 영적 소경입니다. 아무리 신학 지식, 책을 많이 읽어도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왜요?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셔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믿음의 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 관리들과 군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서기관들 제사장들 관료들 장로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 군인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우리를 핍박하는 불신 가족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우리를 경멸하는 직장 동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뭐 신천지 이단들과 같이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기보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도 비난했는데 우리도 비난 못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도 공격했는데 우리라고 공격 못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강도입니다. 강도. 자, 32절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강도였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들이 강도,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랍니다.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 강도 한 명은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네가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 예. 너는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1절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다른 강도가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 당연하지만은 저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저분은 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다. 우리랑 차원이 다른 분이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저분은 이 자리에 오셔야 될 분이 아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예,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행악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순간, 눈을 감는 순간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이죠. 그죠? 예, 네가 여기서 죽는 순간 천국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네가 여기서 눈을 감는 순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예, 아니 평생 살인죄를 지은 사람인데 아니 마지막 말 한마디 잘했다고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이게 좀 잘못된 일 아닐까요? 예, 아니 평생 죄를 지었는데 무슨 마지막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천국 가나? 용서받나?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강도가 뭘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평소에 지은 죄를 다 갚을 수 있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착한 일을 그러면 얼마나 많이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평생 착한 일 많이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가 지은 엄청난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라고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강도예요. 이 강도. 이 강도가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희망을 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아 나도 죄를 많이 짓고 나도 참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처럼 회개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구나. 이 사람처럼 예수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구나. 이 사람처럼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기록된 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네. 십자가 주변에는 네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때로 억지로 끌려왔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억지로 하는 자리가 축복의 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여성 제자들. 예, 그런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무지하고 소경이었던 관리들과 군인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것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네. 네 번째, 아무 공로 없지만은 정말 헛되이 살았지만은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용서받는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왜요? 우리 힘으로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 이 믿음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찬양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한번 찬양하고 오늘은 자유롭게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의 겨워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흠을 위해
내 모든 죄와 흠을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내 구주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늘은 따로 기도 제목을 내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오늘 오전 9시가 되고 또 12시가 되고 어두워지고 또 오후 3시가 되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고난 당하셨는지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온종일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버리시고 저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저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저희가 주님께 버림받아야 했는데 우리 대신 버림받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맞이해서 온 성도님들이 하루 종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예물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과 정성을 받으셔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오늘 저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령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영원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능력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님 오직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임받으시고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위에 대신 버림받으셔서 살 길, 피할 길, 소망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